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잘 아시죠? 그가 남긴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왕자가 말을 타고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러던 중 시골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갔지만 그 여인 생각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의 권세로 데려올 수 있었지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진심 어린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신분 차이가 나지만 괜찮다.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려줄까? 그녀는 과연 내 사랑을 받아줄 것인가? 또 나를 사랑해줄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숱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을 하나 얻었어요. 목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 교제도 하고 일도 했습니다. 그 마을의 풍습도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그 여인과 교제하게 되었고 마침내 사랑을 고백합니다. 왕자의 모든 사연을 전해들은 그 여인은 크게 감동했고 비로소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함께 왕궁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탄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왜 인간이 되셨나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눈높이 사랑. 눈높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성탄은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낮아지고 낮아진 사건. 왜요? 하나님 인간을 무척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답답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되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게 성탄이지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탄도 마찬가지. 특별히 마태, 누가, 요한 세 복음서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성탄 기록이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마가는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 기록은 빠졌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성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을 보면 1절에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태초에, 우리가 태초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좀 달라요.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시간이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전에 하나님만 계시는 영원의 그 시간, 영원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전부터 쭉 계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신이라 현재형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하나님이다. 알쏭달쏭하지요. 구분해서 말하면 뭘까요?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과 쭉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성탄의 의미라는 것을 이미 1절부터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흥미로워요. 헬라 원어로 로고스인데 본래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혜가 아니라 인격체로서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중에서 보면 이거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인격체로서의 지혜가 가끔 등장해요. 그 지혜예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지만 그 전에는 말씀으로 쭉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2절 이하를 보면 지혜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장면이 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록과 잠언 8장의 창조의 기록이 이렇게 맞물리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정확하게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에 참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으로 오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그 이전 구약시대, 또 그 이전 영원전부터 말씀은 계셔왔다. 계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선재성이라 그래요. pre-existent. 그 전부터 쭉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지요. 성자 하나님 아들이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래서 1위, 2위, 3위 하나님. 등수 매기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위격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등수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고 동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솔직히. 아니,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삼위로 있는 거고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왜요? 피조물으로 우리 인간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봤자 작은 머리지요. 그 머리로 어찌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만 성경에 나타난 대로 성경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하나님은 원어를 보면 엘로힘인데 복수형이거든요. 왜 복수형인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다. 그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모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신성을 갖고 계시네. 그런데 인간이 되셨다고? 그러면 인성도 갖고 계시네. 그러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가리켜서 신인양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God, Man이라고 하지요. 이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성탄이죠. 신학 용어로는 그것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육신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눈높이를 맞춰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함께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세 가지로 소개해드리면 성육신의 신비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성육신의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의 목적이 있어요. 계시라는 말, 뭐예요?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 이 계시예요. 그래서 영어로 revelation인데 동사 reveal에서 나왔어요. reveal은 무슨 뜻인가 하면 드러내다. 이게 비밀스러운 거, 감추어진 거를 드러내는 걸 reveal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는 감추어진 비밀, 숨겨진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그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가정에서 보면 즉사해요. 그러니까 볼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다양한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꿈이나 환상이나 소리나 또는 특이한 현상이나 뭐 등등 또는 뭐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계시 중에서도 최종, 최고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자세히 보여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보여주셨는데 뭘 더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계셔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딜레마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고 이래도 저래도 멸망해요. 야, 이거 고민이죠? 인간의 딜레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성육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계시해 준 겁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줬어요. 한 번은 제자 중에 빌립이 요청했어요. 예수님,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예수님께서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뭐예요?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자기들 앞에 나타나시고 같이 살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적으로 보여주시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얼마나 딱한 일이에요. 황당하지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보면 즉사인데. 죽고 싶어?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당신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내오 기료 진료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나요? 없죠. 본다면 눈이 멀어버리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를 끼면 볼 수 있어요. 그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필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맨눈으로는 못 보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필터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축복이 어마어마하죠.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됐다고 맞습니다. 이런 계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죠. 자기들이 알겠다고. 세상의 종교는 그거예요. 자기의 이성, 자기의 뭐 감정 이런 거로 신을 찾아가. 근데 찾아져요? 죄인이? 천만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종류의 종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연 종교라 그래요. 그거는 다 결국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준 종교, 기독교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계시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방식으로는 안 돼요. 자연 종교, 우상 종교로 빠지든지 아니면은 자기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뭐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뭐 듣고 싶다, 보고 싶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러면 다 뭐가 돼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답시고 뭐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중에 이단이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이 왜 그래요? 성경에 가르쳐준 방식 외에 딴짓을 하니까. 암쪼로 우리는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준 그 놀라운 목적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른 신앙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육신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대속이란 말이 뭐예요? 다른 이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 속죄해 주는 거. 그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자칭할 때 인자라고 표현했죠. 인자가 온,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편으로 짐승이 죽어서 피 흘림으로 희생제물이 됐죠. 그게 대속물이에요. 물론 짐승의 피가 효력 있는 것은 아니고 예고편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피만이 대속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무슨 뜻이라 그랬나요?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치렀다, 내가. 그런 뜻이거든요. 대속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대속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피를 흘려 죽어야 되니까 인간이어야 돼요. 근데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고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남녀 사이에 인간이 태어나면 원죄의 오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그 영향으로 자범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로 말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빌리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고 무지한 인간들이 뭐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아니, 인간은 못 낳지. 근데 하나님 전능자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동정녀에게 잉태하도록 하면 하는 거지. 전능자가 뭘 못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다 믿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것이요. 안 믿는 거는 자유지만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면서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되는 이 대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활은 십자가의 마침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로마 제국 시대에 십자가 사형틀에 처형된 사형수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고 끝났어. 예수님만 다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어? 그러네.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를 증명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었다 살지. 누가 죽었다 살아요? 그 다음에 어?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인데 왜 피 흘려 죽었지? 그러니까 대속의 목적이지.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를 증명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대속을 위한 것이었음을 그렇게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생명을 자동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죠? 사실 앞뒤 따져보면 의심할 건덕지가 없어요. 딱 떨어지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고 스스로 하면 멸망이니까 대속.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이 대속을 해주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 끝. 믿으면 되죠. 그럼 영생 얻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1, 12절 자기 땅에 오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어요. 그죠? 창조주니까 모든 우주만물이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 백성.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자기 백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몰라봐. 영접하지 않아. 배척해. 그런데 그 중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는 뭐예요? 신분, 특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녀의 신분을 취득한다. 영생 얻고 천국 가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녀 인증은 뭐로 된다고요? 오직 한 가지, 딴 건 필요 없어.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 인증이에요.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문을 열 때 인증이 돼야 철커덕하고 열리잖아요. 예전에는 열쇠 인증, 그죠? 열쇠를 넣어서 열쇠로 열죠. 그러면 철커덕하고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열쇠 인증은 아주 불편했어. 열쇠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을 못 열어. 옛날 또 이런 경험도 있어요. 고층 아파트에서 사는데 별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따라 정전이야. 아, 이거 뭐야 하고 계단으로 터덜 올라갔는데 호주머니에 열쇠를 뒤져보니까 어? 없네? 어디 갔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차, 경비실에 맡겨놓은 거 안 찾아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가야지 뭐.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야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런 경험 있는 분 계시죠? 열쇠 인증이에요. 근데 점점점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인증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번호 인증. 번호를 누르면은 철커덕. 아, 편리해졌어. 근데 번호를 잊어버릴 때도 있어. 뭐 몇 달 동안 해외 출장 갔다 오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더라? 내 집인데도 번호 잊어버리면 못 들어가. 번호 인증의 약점이죠. 최근에는 지문 인식. 지문을 타면 찡 하고 열리죠. 신기하죠. 근데 지문이 지워질 때도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 인감증명서 떼러 가면은 이거 대보라 그래. 근데 계속 딱지 맞아요. 그래서 이상하네. 조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좀 그 물유지로 잘 닦고 해보세요. 그러더니 속으로 직원이 그래요. 지문이 좀 지워지셨나? 그러면 오래 살다 보면 지문이 지워져요. 그러니까 지문 인식도 어떤 때는 잘 안 먹혀. 근데 최근에 원베일리 신방 예배드리라고 가보니까 딱 서니까 얼굴 인식인데 안 열려.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주인이 옆에 서니까 철커덕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인식. 그죠? 야, 편리하겠구나. 근데 얼굴이 달라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발전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어떡할까요? 전혀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 영혼 속에 성령께서 딱 새겨주셨어요. 믿음 인증을. 그게 성령으로 인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내 몸이, 내 얼굴이 달라지고 이런저런 것이 달라져도 믿음 인증이기에 우리가 천국문에 도달했을 때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성육신의 이유가 뭘까? 우리와 동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우리하고 같이 사시려고. 그게 동행이죠. 14절 다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요? 거하시네. 이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스케노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텐트를 치고 살다 그 뜻이에요. 텐트 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성탄 이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란 거예요. 뭐야 이거? 순결한 여자인데 분명히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순결 지켰는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같은 동네 갑돌이 갑수처 옆에 붙어 살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절대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너무 당황스러웠어. 요셉이 번민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해 주잖아. 야,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그래. 걱정하지 마.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가르쳐 주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동행해야 돼요. 함께 살아요. 혼자 못 살아. 영적인 피조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게 생명이야. 그럴 때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 상태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하나님도 두렵고 또 사람도 낯선 사람 어때요? 두렵잖아요. 낯선 데 가서 낯선 사람 갑자기 만나면 얼마나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환경이 두려워. 세상에 대한 두려워. 그런데 동행하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동행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기르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도 반려동물을 추가로 기르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신문에 독거 노인 어르신의 기사가 났어요. 근데 이 어르신은 기초수급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세요? 근데 강아지를 길러. 돈 꽤 들어가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얘 없으면 못 살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얼마나 나를 반가워하는지 너무너무 기뻐요. 열 효자보다 낫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병원에 가면 2,000원 내는데 얘는 2만 원 내요.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얘 없으면 못 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최고의 동행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승천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상에 육신을 갖고 인간으로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있죠. 근데 이제 부활 승천해서 떠나가시네. 근데 떠나가면서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 이게 뭐야 도대체? 떠나가시면서. 떠나가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옆에서 함께하며 도와주는 분.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보혜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갔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성령님을 대신 보냈는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아. 영이실 뿐. 근데 보혜사야. 도와주러 오셨어. 근데 예수님과 똑같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렇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지키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육신으로 우리 예수님 못 봤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면서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결혼에 설피하고 인생이 망가진 불쌍한 여인.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서 한낮 저 인적이 드문 시각에 우물가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 척보면 아시거든요. 불쌍한 여인.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예요? 물을 길러왔구나. 그렇지. 육체를 위해서 물 길어다 마셔야지. 근데 마셔도 목마르잖아. 영혼의 생수를 얻어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기쁨과 만족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 영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영생의 기쁨이 생수처럼 계속 솟아나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놀라운 은혜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해 다니던 그가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 막 찾으러 다녀 전도하려고. 얼마나 기쁘면 전도부인이 됩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예요?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는 세상 것이 좋아요. 너무 편리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짜리 침대도 있대요. 거기 누우면 얼마나 편리할까? 푹신푹신하고 좋을까? 잠이 잘 올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영혼의 평안함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편리함을, 컴포트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평안을 주세요. 피스를 주세요. 전혀 달라요. 피스가 없으면 컴포트 있어도 잠이 안 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해요.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아.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참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에 세상의 환난, 고난, 별의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겁낼 거 없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죠? 세상이 커요? 문제가 커요? 주님은 더 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동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담대한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여조종사 태미 조 슐츠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조종사가 꿈이었어요. 고등학생이 돼서 특활반에 들어가는데 항공반이 있대. 그래서 찾아갔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왜 왔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항공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반이니까 너는 오면 안 되지. 여자는 안 받아. 차별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에 또 조종사 되겠다고 지원하는데 지원서도 받아주잖아요. 여자는 안 되는데 가봐.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 조종사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소위 유리천장을 깬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잘 마쳤고 나중에 제대 후에는 민간 항공기 조종사로 일하게 됐는데 그러던 중 2018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소서 747 항공기에 147명의 승객을 태우고 뉴욕공항에서 이륙을 합니다. 댈러스로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기체 이상이 생겼어요. 이상도 보통 이상이 아니야. 한쪽 날개 엔진이 폭발하면서 그 파편이 튀어서 유리창도 깨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건 뭐 승객 전체가 죽어도 뭐라고 이상하지 않은 그런 비상사태 중에 비상사태였던 것입니다. 비행기 천정에서는 인공호흡기가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난 거죠, 승객들이. 그러나 그는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하면서 침착하게 달래면서 착륙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상공 9,700m였다 그래요. 그런 돌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할지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침착하게 부근 관제탑과 교신하면서 필라델피아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합니다. 추락이 아니라 착륙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하나 다 챙깁니다. 관제탑에 연락해서 소방차 앰뷸런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서 관제사들은 오히려 벌벌 떨죠. 갑작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Have a nice day 인사말까지 건네며 착륙을 안전하게 했다고 합니다.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죠. 야, 저 여조종사는 강철 심장의 소유자야. 무슨 강철입니까? 사람인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태미 조 슐츠는 그럴만해.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영적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신실한 신앙으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쁜 비행 스케줄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과 동행했기에 주일학교 교사 봉사도 꼬박꼬박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 훈련도 잘했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확신이 있으니까 침착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처럼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은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 시즌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꼭 새기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사건 중심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기록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육신의 신비 뭘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계시의 목적,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대속의 목적, 그리고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우리와 주님이 함께 살면서 동행해 주시고자 하는 동행의 목적, 이 세 가지 성육신의 이 비밀, 놀라운 신비 마음속에 꼭 품고 확신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지만 2000년 전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성육신의 신비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